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억하고 통제하고 인도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반면에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은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면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섯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나머지 다섯 사람에게는 자비와 공의를 베푸셨다라고 해봅시다. 이것이 불의합니까? 불공평한가요? 결코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섯 사람에게는 정의가 주어졌고 나머지 다섯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섯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머지 다섯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갚아야 될 은혜의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빚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대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신다면 왜 저에게 불의를 행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유로 우리도 나도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인지 아니면 구라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계 큰 재벌이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에 온 사람에게 10만 달러, 1억 이상의 돈을 다 그냥 줬다는 기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제가 그 재벌을 찾아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분은 자비를 베푼 것이거든요.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라 했다는 이 이유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말도 이제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것을 명하는 율법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무효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율법을 부인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는 지금도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가 아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는 원시적 의를 갖고 있는 상태로서 아직 영생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탈락하고 말았죠. 따라서 떨어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원시적 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어느 시점에 영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소유한 신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가진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울은 16절에서 그 삶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순종의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신자를 가리켜 신자의 삶을 가리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의 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순종의 종은 순종에 순종합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죠? 순종의 종은 순종에 순종해요. 불순종의 종은 불순종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래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장 탁월한 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순종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일 밤에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을 52장 53장을 보면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그분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구속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맞습니다. 순종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순종은 비상응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레슨을 무료로 많이 해줬습니다. 제 친구가 하동에 사는데요. 음악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고 힘들 때 이 선배님이 작곡 레슨을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젊은 날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항상 추석이나 이럴 때 되면 꼭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의무 때문에? 억지로? 그게 아니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결국 본인이 선생님까지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선배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은혜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종으로 보답하는, 물론 순종이라는 값을 지불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은혜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말했던 사람이었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이죠. 그런데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 그 다음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손발 묶어놓고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만들지 않고요. 감나무를 심게 만들고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많은 분들이 일방성만을 생각하지만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의 능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선물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쓰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있는 신자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을 감당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죄인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요구 앞에서 우리의 죄된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두려움과 절망에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절망하도록만 만들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속죄와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엄연한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의 과정은 율법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지도와 안내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순종의 의무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숙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 성숙하지 못한가? 왜 신앙생활이 얄팍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빈약하고 부실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라는 사실을 참으로 알면 그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가슴을 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 이 정도면 되었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그처럼 가볍습니까?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가벼워요.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신의 입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아는 신자라면 순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순종하라, 율법주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저는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순종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결국은 왜 감사합니까? 순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혜를 아무리 말하고 고백을 해도 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매일의 삶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수신자들 중에서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에서 설명했던 이 구속자적인 사건과 그 사건을 전제로 한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우치 못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누리는 선물로서의 자유는 어떤 제한도 없는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규칙을 지킬 때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마음껏 활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이 덜한 것 같은데 제가 2004년인가 5년인가 중국에 처음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조선족 한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8차선인데 저쪽에서 넘어들어와 가지고 거꾸로 차를 갖다 대버려 이쪽에. 뭐 그런 일이 그냥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규칙을 지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된다. 이 말은 우리는 종으로서의 운명을 타고났다. 문제는 뭡니까? 무엇의 종이냐? 무엇에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니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이 이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라고 말할 때 이 의는 칭의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6장 13절 16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의의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의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전가된 의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치하는 실체적인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화 곧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의롭고 성결한 신자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나 혹은 토대가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수년 전에 저희가 강독했던 존 오웬의 시편 130편 강에 잘 나타나서 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곧 오직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용서뿐이다. 우리의 건물은 우리가 구속을 받은 믿음의 열매들인 거룩과 순종에 의해 세워진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혼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는 큰 실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기초에다가 오직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섞어 놓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기초에 자신의 순종과 의무들과 죄를 죽이는 것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놓으려고 한다. 이들은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기초를 놓은 데는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되어야 된다. 영혼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오직 은혜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한다. 거룩과 순종, 죄를 죽이는 것, 그것도 건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정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고동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자잘한 문제, 거기에 마음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에너지 쏟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반드시 맺도록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열매로 비유한 것은 식물이 싹 터 자라고 성장해서 결실로 이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와 생명이 자기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거룩한 영적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알기 전에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뭘 거기에 또 더할 게 있다고 또 그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뭘 남기겠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삶의 특징은 부정과 불법입니다. 부정은 대개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반면 불법은 죄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대 반전이 일어나서 부정과 불법 대신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죽고 죽이는 영적 전투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지 그냥 편안하게 눅 놓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더 이상 죄가 지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8절과 11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4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신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전에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인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17절에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 교훈의 본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13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남아있는 죄악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의의 도구인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거룩함 하면 흠도 티도 없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사실은 묘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하기 전에 이런 자신의 심경을 비례했습니다. 나를 환히 비추고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세차게 때리는 저것은 무엇인가? 나를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저것과 같지 않을 때는 두려워 떨고 저것과 같을 때는 활활 타오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 생각에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그 광경을 바라봤죠. 가까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죠. 그 거룩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연상하고 거룩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저거와 같지 않을 때는 두려워 떨고 저거와 같을 때는 활활 타오른다. 신자가 거룩함의 정서를 갖게 될 때 이 두 국면, 두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함 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죠. 거룩은 본래 나누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어떤 무엇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옷이나 혹은 상품이나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탁월할 때 이거는 비교 불가하다, 월등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에 대한 경험을 누구나 다 합니다. 신자람이 누구나 다 해요. 모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고 그 잠을 자는 도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꿈에서 깨어났던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이 성전 전체를 다 덮는 그런 장면을 봤죠. 그리고 스랍이 숯불에서 지진 핀 숯을 그 입술에 대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고 그 거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신자는 꼭 이런 신비한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 섰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이든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그럼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옛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전에 주인으로 섬겼던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완전히 밀려나지 않는 어떤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2순위, 3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현실 세계와의 접촉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주의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말씀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낼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방탕인지 잘 알고 계시죠?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지를 않나 은사를 자랑하지 않나 온갖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룩한 송도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가? 도덕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타고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요절 구절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이 말씀은 이런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 목적이 거룩임을 알게 되죠. 왜 우리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은혜가 많이 죄에 더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거룩함에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부담스러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한 선물이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선물을 선물답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가치관, 유행, 풍조를 따르라고 항상 요구해요.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 브랜드 있거든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보호하고 싶어도 나가면 다 갖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희가 기도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온실에 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좀 격리시켜서 자유롭게 아이가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전투를 해서 세상을 이기고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주기까지는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다니지 않고 영화에 영화 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인가?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런 일에는 무슨 도덕적 용기나 무슨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탐심을 버리는 일, 험담을 자제하는 일, 남을 쉽게 비방하지 않는 일, 타인에 대하여 증오심과 원한을 품지 않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나 항상 뒷담화가 있죠. 뒷말이 무성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결정을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렸는데 뒤에 가서는 사실은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자꾸 들리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함과 관계없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 셀 수 없어서 쭉 열거하다가 이런 유의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외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당짓는 것 이런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죄를 통치자에 비유했습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치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검사가 와가지고 영장 발부받아서 가자 그러면 가겠죠. 혹 몸부림친다면 경찰관을 동원해서 수갑을 채워서 가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마치 이와 같은 힘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권세와 힘을 발휘하는가? 죄가 첫째 우리를 속여서 이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삶이 평안하려면 이성적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엉뚱한 것을 보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왜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죠? 그런 내용이 우리의 사고 환경이 되면 우리의 삶의 과정은 매우 단순할 수 있고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고 뭐 영화 막 다운받아서 밤새도록 보고 늦잠 자고 뭐 쓸데없는 만화들 요즘에는 뭐 웹툰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보는지 뒤적거리고 쓸데없이 인터넷하고 링크 이상한 데 들어가서 보고 삶이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성이 올바로 작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욕망의 힘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힘을 가함으로 우리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약화시켜버려요. 그리하여 죄악된 삶의 틀과 형태가 우리 안에 구축이 되면 구축된 환경 안에서 종노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이렇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기는커녕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나온 집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이전보다 더 나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가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 이것은 한 번 떠난 죄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매우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에 회심하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좋아했던 어떤 분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점점 느슨해져요. 삶의 긴장의 끈이 풀어집니다. 그래요. 이전의 상태보다 오히려 복음을 몰랐던 일반적인 상태에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마음껏 짓는 모습은 그가 자유인이 아니고 사실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욕구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너희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다 직역을 했습니다. 죄가 죽을 몸을 근데 어떻게 지배하는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지배해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몸의 사욕을 사욕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사욕은 정욕이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 에피는 위라는 뜻이에요. 에피, 위에. 디미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넘어서서 갖는 어떤 무엇. 마땅히 갖지 말아야 될 어떤 무엇을 갖는, 생각을 갖는.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면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환경이 정돈되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성이 잘못 작동되고 이성이 힘을 얻으면 우리의 영혼과 의지에 힘을 가하고 그리하여 죄에 종노릇하도록 만들어 놓아 이전의 상황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심에 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주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중요하다. 은혜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13절에도 언급했던 바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그랬는데 은혜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에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휘관이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전투 계획에 따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계획에 참여해서 우리가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이기게 돼요. 그 결과로 순종의 결과로 영생에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고 난 다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의 열매가 확장되면 영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전초기지라는 그 말이에요. 내 삶에 거룩함이 없는데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아, 저 예수 믿었습니다. 저 고백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영적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 영생을 누리게 되나요? 물론 그 순간 죽었다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많은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루하루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과정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거룩한 열매의 확장, 그 마지막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녹록고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감 던져두듯이 그렇게 영생을 던져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 종착지로서 영생을 생각합니다. 솜털 같은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런 것들을 머리에 떠올리는데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현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현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악이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오는 시대가 현 시대 한복판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맛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장에 나타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현시대에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오는 시대에 속한 자로서 현시대를 살아야 돼요.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지만 다른 면으로 영생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은 영생이라는 선물은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생명의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은 말이죠. 22절의 이유입니다. 이유. 22절의 이유가 23절이에요. 보통 23절을 많이 외우죠. 그런데 이 말씀은 22절의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싹은 죽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서 죄는 대가로 언급되고 은혜는 선물로 언급되었습니다. 싹은 군인이 받는 월급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종노라면 죄의 종노라면 죄가 너 참 수고했다 하고 주는 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살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탄이 어떻게 속였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죠. 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들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삶이 영원토록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격리, 단절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은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존재성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상실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사망은 무엇인가? 사망은 공의의 시행입니다. 영생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영생은 은혜로 얻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얻는다는 이 말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머리 아프게. 의와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까?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한 모범을 따르고 교훈을 따르고 자신의 지체를 순간순간마다 의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 결과로 영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거룩과 선행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주의에 종노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고 성행을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길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걷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정죄로부터 자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비춰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으로 활발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되 그렇다고 반율법주의자처럼 또한 살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방종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함의 확장으로서의 영생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욕망에 힘을 가하여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힘을 가하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몰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탄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위로 덮어오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영적인 전투에서 순종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